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리즈의 넷째 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편지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이해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물교적인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정 위치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리건에서 있거나 인도나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러시아나 스페인에서 있으시면 같은 도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현실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진정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는 장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강요로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고린도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장애물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고린도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5장은 수치스럽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께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거기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한 회원이 그 계모나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에 놀랐습니다. 여기 구절에는 이론의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이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또 어떤 이론은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론은 이것이 과연 계모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무의미하고 바울의 요점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화된 단어인 헬라어 포르네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단순히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 성적 행동을 지칭하는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그가 말하는 유일한 진짜 요점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 교도들 사이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라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문화의 성도덕은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을 하거나 비성년자의 여성과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티네의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는 소위 말하는 성매매 여성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매 여성들은 아프로틴의 숭배자들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혼 남성이 이 사원과 매춘부 또는 그들의 노예와 함께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 도시는 부도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고린도화 됐다는 말을 하면은 도덕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는 문구는 누군가를 매춘부로 지정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교도 중에도 없는 라고 말할 때 그는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한 가지 특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의 전반부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은 왕국의 개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없는 것과 죄 지은 사람의 행동만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의 행동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현실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 최리는 골프 레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골프를 쳤고 제 아내와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골프를 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골프를 칠 때 제 입을 다물고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계속 골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골프를 쳤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월요일에도 우리는 9홀의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길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4홀과 몇 번의 잘못의 샷을 통해 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8번의 홀을 칠 때 제 아내가 저를 앞서섰습니다. 그때 제 혈관에 얼음이 좀 있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홀에 제 아내가 저를 이겼습니다. 이때 저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신경이 곤두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좋은 게임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우리는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에게는 어떤 세계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틀렸을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제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기초하고 우리가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전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전제를 형성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데려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전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잘못된 전제가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성,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접근하는지 따라서 우리의 전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실이 우리 인간의 전제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 듣고 개인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왕국을 몸소 구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을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전제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제를 형성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전제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서구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두 가지 지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고 하나는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문화에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서 오는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적인 개인주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실천하는데 제한이 없을 때만 행복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찾아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고 가족, 친구, 정치적 성향에 자신의 진실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표현적 개인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를 결합하면 영적 형성과 왕국의 구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스미스이 쓴 잊어버린 여행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젊은 성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무언가를 옳게 만드는 것은 그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엇을 옳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존재를 발전시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으며 너도 틀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런 종류의 생각에 집어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조정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성취하도록 그냥 도와주는 인물이 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전제가 있고 또는 성에 대한 전제가 있고 또 권력에 대한 전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지도는 더 이상 존재합니까? 저는 요즘 인터넷 서비스나 셀룰러 서비스가 없는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지도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방향 전환에 얼마나 의존적으로 성장했는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를 알려주는 음성을 기다리며 그냥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틀린다면 지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옳거나 잘못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목소리들은 사회나 문화나 지배적인 여론 앞에서 표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들여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문화에서 영향받은 존재를 바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돈, 성,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을 개인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왕국을 공개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는 도덕, 전제, 표현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당신이 지금 느끼거나 느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나 사회에 대해 경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는 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에 직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왕국을 공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됐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것과 거의 반대적인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문화를 정죄해야 한다는 이러한 경향을 맞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먹을 흔들 수도 있고 우리는 머리를 흔들 수도 있고 그리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연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문장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부인을 판단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행동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말을 저장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셨고 우상 숭배자, 비망자, 사기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회 기준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겉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당사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